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1월 9일 목요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비유 속의 종이 주인에게 진 빚을 결코 갚을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공로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토록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다면 다른 이에게 얼마나 더 많은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야 하겠는가. 그 종은 주인의 자비와 용서를 동료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의 긍휼과 용서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일서 3장 16절, 4장 7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요컨대 우리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을 용서받았으며 그 빚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불되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지만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의 기별을 시급히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로 죄와 죽음으로 인해 무너지고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매일의 삶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랑을 돌려드릴 수 없고 사랑을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받은 사랑을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묵상. 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누리도록 초청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자비와 축복의 통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풍성한 헌물도 그분이 받으시기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분이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되실 때 그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옥합에 담긴 귀한 향유의 가치를 헤아리기 위하여 발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탐욕스러운 유다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오직 헌물이 더 향내가 나지 않고 더 가치가 없는 것을 후회할 것이다. 교회 증언 4권 485.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둘러싼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제 작은 마음을 채워주시고 부족한 사랑이라도 주변에 나눌 수 있게 용기를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죄의 흉악한 특성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의 흉악한 특성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라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케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에 어떠한 것을 묻고 저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우리아가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유한이라. 이튿날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를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 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할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저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사자가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모든 보낸 일을 고하여 가로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승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온 고로 우리가 저희를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신복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치고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생각이 다른 이유는 품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죄인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죄는 사랑하지만 죄인은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몇 성경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심지어는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은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들에게도 종일토록 하나님의 손을 벌리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종일 내 손을 벌렸다고 했던 그 의미는 혼내기 위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못 박혀 대신 돌아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손에 이미 난 못 자국을 보여주면서 용서하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이 죄를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의 본성대로 끌리기 때문이고 우리들이 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서로가 이해적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본성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생각을 지배하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업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다윗이지만 그의 내면의 강력한 힘으로 자리 잡고 있던 죄의 본성이 제대로 관리되어지지 않고 지배되어지지 않을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우리들이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늘 잠재되어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 속에 두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살아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식까지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 죄 문제는 늘 잠재적인 모습으로 언제든지 튀어나올 기세로 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친숙합니다.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인식조차 못함으로 죄에 대하여 대항할 수도 또 하지도 못합니다. 죄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죄와 그 흉악성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죄의 상태 속에 있으면서도 죄들을 짓지 않음으로 의인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고 의인이라 생각됨으로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 않는 그래서 생명과 끊어진 채 만족해하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윗조차도 삼켜버린 죄의 흉악성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될 것입니다. 무늬만 신앙인이 아닌 전체의 삶이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는 죄의 흉악한 특성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므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함을 깨닫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 죄는 돌발적이며 강력합니다. 죄는 돌발적이며 강력합니다. 본문은 1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5절입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많은 훈련과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 준비되어진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큰 자신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다윗은 나가지 않고 요압과 신복과 군대만을 보냈습니다. 기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을 보고받은 다윗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므로 안심하고 편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유유자적하였습니다. 하루는 저녁때가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낮에 한가롭게 지내다가 낮잠을 잔 듯합니다. 낮에 잔 잠으로 인해 저녁에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거닐다가 우연히 불빛이 있는 곳을 보니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안 와 할 일 없이 지붕을 거닐던 다윗의 눈에 갑자기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웠다기보다는 다윗의 눈에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을 통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곧 그 여인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이미 유부녀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녀를 데려오라고 했고 그리고 동침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죄악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안 피하고 이를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어쩔 수 없다 해도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녀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림으로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될 일을 왜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죄가 가진 돌발성과 강력한 힘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의 죗된 본성의 강력한 힘이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자 다윗의 죗된 본성의 힘이 그의 이성을 억누르고 강력한 힘으로 표출되었고 그 힘은 어느 누구도 의식하지 않은 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피한 것이 아니라 못 피한 것이었습니다. 밧세바에게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 호출되었어도 동침에 대해서는 거부했어야 했고 또 할 수 있었지만 밧세바는 거부하지 않고 사절의 표현처럼 더불어 동침하였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죄의 본성에 돌발적이며 강력한 힘에 의해 감정으로 행한 일인 듯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은 죄의 본성에 돌발적이고 강력한 힘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잘 조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잘 만들지 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돌발적이고 강력하게 튀어나옵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도 동참하지 않고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마음을 소홀히 한 듯합니다. 한순간에 마음이 흐트러지자 그의 속에 있던 강력한 죄의 본성에 이끌려 돌발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돌발적이며 강력한 힘은 우리 스스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죄의 본성이 반응할 환경에 스스로를 두면 더욱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본성이 강력한 힘으로 튀어나올 환경과 상황에서는 그것이 못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돌발성과 강력성을 안다면 그것에 대항하는 최선의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중국 권법에도 36개는 주랭낭이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강력할 때 거기에 맞서 싸우는 것은 지기를 선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주랭낭 치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죄에 대하여 맞서 싸우지 말고 피하여야 합니다. 고린전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요셉이 죄에 맞설 때 사용했던 방법이 바로 주랭낭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서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한 번 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되돌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만일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는 죄의 본성에 돌발적이고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늘 잠재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죄의 본성은 환경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강력한 힘으로 이성의 생각과는 달리 돌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죄의 문제는 너무나 돌발적이고 강력하기 때문에 서 있다라고 누구든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여지없이 내 속에 있는 죄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수록 더욱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자극받을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로 11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표현은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의 삶에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를 울타리 가운데 두게 하여 내 속에 있는 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들을 상당 부분 차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교회 중심의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먼저 선택하지 않으면 너무나 익숙한 뇌 속에 있는 죄를 향해 끌려가는 강력하며 돌발적인 힘이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튀어나와서 내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잘 조성해야 되고 죄와 맞서기보다는 도망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 한 번씩 이상락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떠날 여행지는 터키입니다. 목사님께서 이 터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는 이 소피아 성당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하시다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이 중간에 그만두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소피아 성당에 얽힌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자세히 이렇게 풀어 헤쳐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못다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이번 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소피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 소피아 성당, 또 오늘날은 소피아 박물관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몇 가지를 아주 말씀을 드리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동로마 교회들은 성상 파괴하고 성하와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마 가톨릭은 그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갈라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소피아 박물관에 둘러보면서 저의 눈을 끌었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게 되면 그 반드시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거기에 히스기야 터널 왕궁 기념비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비석이 터키 박물관에 있는 게 아주 의아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면 그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봤더니 실로암 연못 출구에 새겼던 이 히스기야 터널 왕궁 기념 비석이 1890년에 예루살렘에 살던 한 그리스 사람이 조각조각 떼서 도굴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그것을 알아보고 사들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탄불 박물관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발견한 것은 누구나 하면은 이 박물관에 가서 소피아 박물관에서 찾아낸 그 많은 유물 중에 찾아낸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혼 박사였습니다. 이 혼 박사가 아주 유명한 그 고고학 박사죠. 저도 이 혼 박사님에게 이 고고학을 그 강의를 한번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의 덕분으로 오늘날 그곳에 가면은 박물관에 가면은 터키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히스기야 터널 왕궁 기념 비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눈을 끌었던 것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석관이었습니다. 이곳에 뭐 누구든지 관람을 가면은 뭐 아무도 예외 없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석관입니다. 뭐 무덤이라고 이야기해도 되죠. 실질적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무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조가 거기에 새겨 있다고 해서 알렉산드로스 석관으로 오늘날 불리고 있습니다. 1887년 레바논의 시돈 부근의 네크로폴리스에서 발굴되어서 이곳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석관은 석관들의 익숙해진 눈을 번뜩이게 할 정도로 엄청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감탄을 자아냅니다. 기원전 4세기의 작품이라는 그런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장면과 또 사냥 장면이 거기에 조각이 되어 있는데 각 인물들의 표정이라든지 행동 등이 마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서 창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조차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찍지 못하게 합니다. 뭐 자꾸 그 사진을 찍으면은 전자파로 인해서 부식이 된다고 해서 금지하고 있죠. 아무튼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대성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325년 최초의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787년에 최후의 공의회가 또 여기에서 열렸습니다. 오각형 형태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대 도시 니케아는 도시를 십자가 모양으로 가로지르는 대로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동서와 남북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점에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그 이 성소피아성을 둘러보면서 기독교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의 충돌을 느꼈습니다. 터키의 기독교의 약세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목숨을 바치면서 선교를 해서 교세를 확장시키고 영혼을 그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오늘날 가보면은 정말로 그 흔적만 남아있지 교인은 어디 간 지가 없어요. 너무나 그 교세가 약세인 것을 절감하게 될 때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토인비나 헌팅턴에 의하면은 문명이 두 문화의 충돌로 발전해 간다고 하지만은 복음이 사도시대 정도로까지 회복되려면은 참으로 영원한 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언제 이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는지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새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위해서 이 터키의 소수의 무리가 그곳 이스탄불이 연명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도 숨어서 선교하고 대놓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슬람 세계에서 목숨을 건 선교 활동이 이 터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는 99%가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왠지 가슴이 답답해 오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이 터키라는 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래서 터키를 예. 형제의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게 그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 가봐서요. 뭐 터키를 예.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여행 이렇게 가면 공항에서도 이렇게 이 친절하게 따로 이렇게 들여 보내준다면서요.
예. 그들은 대단히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그야말로 형제의 나라로서 이렇게 대하죠.
네. 그래서 이제 6.25 전쟁 때도 터키에서 우리나라의 군대를 파견했고 이렇게 나라로 이렇게 보면은 참 더없이 고마운 나라인데 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목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 거기는 99%가 이슬람이라는 그 이 말씀 어쩌면 그 나라의 국교도 이 이슬람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그 이 열렬한 전도 활동 또 베드로의 그 전도 활동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그 일곱 교회가 다 터키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참 저도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가슴 한켠이 좀 답답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소피아 이 성당을 이렇게 둘러보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신 것 같은데
예.
어느 곳으로 가셨는지요? 예.
그 하기야 소피아 박물관과 마주보고 있는 그 블루 모스크 그걸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곳에 또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블루 모스크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 블루 모스크입니다. 하기야 소피아에서 불과 도보로 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 소위 블루 모스크라 불리는 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 그래요. 터키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대표적인 모스크로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건축물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참으로 유서 깊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이죠. 오스만 제국의 제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서 1609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7년이라고 하는 공사 기간 끝에 1616년에 완성된 그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이 원래는 그 아흐메트 모스크,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외국인이 터키를 발음하기는 힘드니까 그저 블루 모스크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블루 모스크를 바라보니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 앞에 정원도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사진을 찍느라 야단들이었습니다. 이 블루 모스크는 크고 작은 돔의 균형과 모스크 양쪽에 쭉 뻗어 세워진 이 미나렛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뚝 솟아 있는 첨탑 6개는 술탄의 권력을 상징하고 이슬람 교도가 지키는 1일 5회의 기도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는 하기야 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생활하면서도 기도하고 뭐 늘 24시간 자면서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24시간 기도지만은 이 이슬람 교도들은 이 5회 이 기도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모스크는 전 세계에서 6개의 미나렛을 갖고 있는 유일한 모스크가 바로 이 블루 모스크입니다. 이 블루 모스크는 1000년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몇 곳에서 너무 큰 모스크를 지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오스만 제국의 걸작품인 이 술탄 아흐메드 모스크는 터키를 대표하는 사원이죠. 모스크 안 벽면을 온통 뒤덮은 푸른 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 때문에 그래서 이 블루 모스크라고 하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블루 모스크로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들은 머리카락을 보이지 않게 준비한 머플러를 감싸야 합니다. 혹시 머플러나 다리 이렇게 가릴 수 있는 의상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입장을 못하는데 그러나 이제 조금 그 옆에 보면은 입장하기 전에 무료로 이 대여할 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희멀건 다리를 이렇게 가리고 또 머리를 그 머플러를 이렇게 가리고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 모스크에 일단 입장을 하면은 그 건축술의 아름다움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가운데 커다란 도움에 수많은 작은 돔을 얹은 형태로 구성되어서 아주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예술품이죠. 수많은 기둥이 받치는 각각의 아치 위에 작은 돔이 둥글게 쏟았고 또 4단을 이루고 돔 숫자는 점점 작아지다가 마지막 거대한 중앙돔에 이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경이 23.5m의 거대한 중앙돔은 작은 4개의 돔이 받치고 있습니다. 돔 주변에는 수많은 창을 내어서 자연의 빛이 내부로 비치게 했습니다. 돔 위에는 황금색 장식을 달았고 맨 꼭대기에는 이슬람을 상징하는 별과 초승달을 얹었습니다. 모스크의 안뜰 가운데는 사드르반이라고 하는 분수대가 있는데요. 사원 옆에는 신자들이 기도하기 전에 손발을 닦는 수도시설인 육각형 모양의 세정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씻었던 물두멍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를 위해서 드나들 때 반드시 손발을 씻었던 곳이 바로 이 물두멍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관광지에 가면은 이교 성전들이 성경의 성소의 구조나 기명들을 많이 흉내내고 있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블루 모스크의 이 세정소도 성경의 물두멍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밀려드는 신자들을 위해서 정원 바깥에 따로 대규모 세정시설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세정소는 오늘날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스만 제국 때에 모스크는 신학교, 목욕탕, 시장, 병원 등 사회시설을 주변에 다 갖추고 있었는데 이런 시설을 킬리에라고 부릅니다. 블루 모스크도 이 같은 복합시설을 갖춘 모스크였습니다. 오스만 제국 술탄은 매주 금요일 이곳에서 예배를 보았습니다. 또한 모두 다섯 개의 문이 있는데 이 중 모스크의 정면으로 들어가는 문은 세 개로 이 남쪽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스크 내부는 약 2만 천 개에 달하는 파란색의 이즈닉 타일과 또 푸른빛의 260개의 유리창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서양 사람들은 발음하기 어려운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그냥 파란색의 타일이 많은 사원이라고 해서 블루 모스크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모스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2층 회랑은 현재 방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 거대한 이 돔은 4개의 거대한 기둥에 의해 떠받치고 있습니다. 돔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육중하게 만들어진 이 기둥은 직경이 5m가 넘어서 일명 코끼리의 다리라고 불립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모스크의 설교단에는 아라베스크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설교단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술탄의 전용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모스크의 내부를 아름답게 밝혀주는 조명이 켜집니다. 예, 그래서 이 터키에서 소피아 성과 또 블루 모스크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아름답게 수년에 걸쳐서 지어서 오늘까지도 관광객이 가서 찾아볼 정도의 이런 모습과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를 한국에서 지으면은 1년 안에 뚝딱 다 지어버리고 어떤 건물도 뭐 큰 건물도 1년 안에 지어버리고 기껏 해야 한 2년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문화가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러나 로마나 또 프랑스나 또 이 비잔틴 내서의 그 아름다운 예술품과 같은 성당 교회를 한국인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으로서 터키에 에서의 그 모스크에 대한 보고를 여러분 앞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을 모셔 이번 시간에는 이 소피아 성당의 이 나머지 부분 그리고 또 이 블루 모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목사님의 그 자세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블루 모스크 또 소피아 성당에 찾아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